제가 늘 설교 시작하면서 하듯이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도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 탄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둘 보았습니다. 첫째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직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는 여자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이사야서 7장과 9장 말씀을 종합하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강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처녀에게서 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밝힙니다. 1절을 원어와 영어 어순대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합니다. 시작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먼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구원주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수식해주는 보통 명사로 쓰였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하는 의미로 쓰였지만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는 예수님 이름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한 마태는 이어지는 긴 족보를 요약하는 수식어를 둘 덧붙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조상들 가운데 둘을 언급하면서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는 표현, 자손이라는 의미로 늘 같이 쓰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위에 세워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자하면서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천하만민을 복되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좁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넓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을 알고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진리서부터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유대인들 이것은 누구의 족보라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것은 누구의 계보라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대를 구분할 때 그것을 보고 새로운 시대가 출발한 것을 압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악해서 그들을 다 노아의 홍수로 죽이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10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하는구나. 마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지 2절서부터 16절에서 밝히는데, 예수님의 조상들을 14명씩 끊어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열거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뜻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 14는 7의 배수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7과 3은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7과 3을 동원해서 설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 풍성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풍성하고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째 그룹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윗 왕 바로 전까지 밝힙니다. 다윗 왕 바로 전까지. 그 얘기는 족장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다 포함해서 그때 예수님의 선조를 밝히는 겁니다. 둘째 그룹에서는 다윗 왕의 자손들,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왕인 여고냐까지 밝힙니다. 둘째 그룹은 왕정 시대에 예수님의 조상들이 어떤 왕이었는지 밝히는 겁니다. 셋째 그룹에서는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선조를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 둘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을 언급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끊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되어 간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다윗의 적법한 후손인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죽었던 다윗 왕궁이 다시 소생하고 도래했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은 1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전혀 밝힐 필요가 없는 사실들을 계속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자신의 족보를 자세히 밝힐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지, 그리고 얼마나 정통 가문인지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운 가문 출신인지, 그리고 얼마나 섞인 가문, 순수하지 못한 가문인지 그것을 고의적으로 지금 밝히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패턴을 얼마든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계속하다가 끝에 가서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이 족보 쓰는 관행을 깨고 여자를, 어머니를 예수님 족보에 포함시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그 다음에 세 번이나 더 반복합니다.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합니다. 이 모든 거 다 100%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수치스러운, 누구나 숨기고 싶은 사실입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가나안 족속 여인입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여리고 성읍의 주막 여인이자 직업 창기인 아모리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했던 모압 여인으로서 밤에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끝을 들치고 그 옆에 누운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누구였는가? 다윗의 충장이자 자신의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 다윗 왕과 간음한 헷족 속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여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모두 저주받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셋은 품행이 방정치 못한 창기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마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인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밝혔습니다. 베레스와 보아스와 오벳과 솔로몬의 부끄러운 어머니들, 이거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어머니들,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의도적이었습니다.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더니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는 것 상기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희 유대인들의 의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는 것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영의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한 자들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모두 흠이 많은 자들이라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모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인 왕들에게 그저 내어준 것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하는 야곱,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은 사기꾼이라 하는 것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그는 간음에다 살인죄까지 저지른 죄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바울이 개종되기 전에 눈에 비늘이 씌워 있었듯이 이들도 눈에 비늘이 씌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선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선조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왕들도 그 중에 비교적 나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살인과 폭력을 일삼고 자신의 동족들까지 대량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들까지 불로 제사를 드렸던 끔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희끄무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흑암기에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그 중간기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낫게 하셨는가? 흠이 많은 자들, 악한 자들, 그리고 아무런 특기할 만한 것이 없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선한 자가 하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된다 하는 진리를 족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또 다른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 순서, 우리의 의로운 삶, 우리가 받은 부모의 특별한 사랑, 여기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대로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이미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물론 첫째 아들 루벤이 택함받지 못한 이유 우리가 압니다. 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첩과 동침해서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 대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도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 둘째와 셋째도 히위 족속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히위 족속에게 너희가 모두 할례 받으면 우리의 딸들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일시에 똑같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칼 차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 유다도 하나님 택함 받기에는 흠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에게 또 아들을 낳으면 남편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킬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창기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창기와 동침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 루벤 대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두 몫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큰 민족으로 자라가는 것을 도운 그 위대한 요셉 택하시지 않고 흠이 많은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셨던 요셉도 아니고 흠이 많은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세의 여덟 아들 가운데 신장이 크고 용모가 준수한 엘리압, 그래서 그를 딱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그 엘리압, 그것을 놓아두고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것 또한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시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하게도 1세기 유대인들 대부분은 1절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인 것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위를 영원히 잇게 하겠다고 하신 메시아 왕의 왕인 것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2절서부터 17절에서 선포한 진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나라다 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걸레와 같다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 헬라인의 구분이 없고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는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이 헬라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을 감사했고 남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들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로서 처녀의 몸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족복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끝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요셉을 낳고 하는 데까지는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인간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절까지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고 하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합니다. 지금까지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해서 이삭을 낳듯이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해서 낳은 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비 야곱은 요셉을 낳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누군가 여기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냥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그냥 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서부터 23절에서 처녀에게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다 믿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기적적으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은 믿었으면서도 유독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기적을 믿었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처녀에게서 자녀를 출생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왜?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멀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복은 근원적으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 죄로부터 용서받는 구원받는 축복이라는 거 몰랐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을 로마군과 헤롯 왕을 몰아내고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가운데 좌정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자기들 생각과 실제로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님 100% 다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교인들이 세고 세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곧 구세주인 것을 열심히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 하는 것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족과 가옥과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무엇인지 모릅니다. 너희 나중에 세상 떠나면은 영원히 살 것이고 지상에서는 주님 안에서 많은 식구를 얻는 것밖에는 너희의 축복이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 모릅니다. 내가 웬 왔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자신에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번영, 육적인 축복 이런 것들만을 부지런히 구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외적으로 불의하고 불경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늘 손가락질하며 정죄합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다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영의 눈이 멀어도 그렇게 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진정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조금이라도 뜨였다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흠이 많은 자들이다 하는 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 족보의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왕들과 같이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다 하는 것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처럼 주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들이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한 다말, 직업이 창기인 라합, 불청객으로 남의 이불에 들어간 룻, 간음한 여인 바세바 이런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불의하고 불경건해서 전혀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낫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우리들에게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부터 쓸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국노,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끌고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는 자들은 막 때리고 끌고 가고 핍박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증오했고 따라서 회당과 성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종종 돌 세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셀롯당원들에게 열심당원들에게 암살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경건하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는 랍비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취하시지를 않고 마태와 같은 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과 삶에 관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쓴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방 여인들, 죄인들, 또 이방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족보에서 그 모든 수치스러운 엄마들 얼마든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족보에 나온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는 변변치 못한 자라고 생각하며 낙담하고 좌절되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그리고 늘 천대받았던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세상의 지혜도 없고 세상의 능력도 없고 세상의 권위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건강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크게 드러나고 모든 영광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는 자들, 그들을 가까이하며 그들과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살기를 기뻐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주님이 늘 함께 하셨던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과부들과 이런 자들 가까이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이 진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조상들과 같이 흠이 많고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기에 그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서로 모일 때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